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되면은 성도들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지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좀 침울해져 있다가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로 침울하게 되다가 그리고 주일 새벽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얼굴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뭔가에 눌려서 지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웃을 일이 있으면은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마음껏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일 있으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께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한 번도 이 삼위일체에서 끊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끈끈한 그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늘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날 아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친다더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천국 복음도 전해주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도 전에 막 몰려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이름 부르는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끊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지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어야만 되는 그 자리,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는 순간이고 아들의 마음도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사탄들을 물러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사탄을 내어쫓고 대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 대가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얼마나 유린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시간이 바로 그 십자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살점을 아마 그 가시들이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종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 대접을 한 것 아닙니다. 짐승처럼 여긴 것입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시편 22편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옆에서 있던 종들이 주먹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 관, 가시관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렸죠.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세 갈래 내진 네 갈래로 되어져 있는 채찍인데요.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로 된 갈코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온몸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에 자신이 직접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가셨죠. 그리고는 갈보리 언덕에 끌려가서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짠 그 속옷은 로마 병사들이 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속옷에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고 마지막에 그 속옷까지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죠.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동안에 이 세 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그 마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약한 모습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스승은요 제자들 앞에서 이런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의사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강력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 모세혈관을 터진 그 혈관을 통해서 나온 피가 땀방울에 섞여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이런 스트레스는 받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거는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그 속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그 길 가시밭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넘어져도 또 걸어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그 길을 왜 걸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는 은혜를 모르는 성도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만큼은 이번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살면서 성경의 근간 조건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이번 한 주간뿐이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주간 뒤에 오신다면, 그냥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약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 짧은 시간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우리 교구 마을 목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열심인 권사님이십니다. 한 60세 된 권사님이신데요, 마을 목자이기 때문에 저랑 늘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병원 신방도 가고 그리고 기도 모임이 나고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은 참 부인을 못마땅해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냐고, 왜 그렇게 나가서 신방도 다니고 왜 그러냐고 핍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은요, 아주 튼튼한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분당에서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따님은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서 한국 문화친선 대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말기암이었습니다. 말기암인데 손도 쓸 수 없는, 몇 개월도 아니라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제가 다 드리고 일어서는데 그 점잖은 집사님이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몇 년도 아니고요, 그냥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힘도 없는 저한테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6개월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이요, 교회에 오셔도 너무나 당당하셔서 젊은 목사에게 고개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요, 저한테 무릎 꿇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6개월만 살려주십시오,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기도만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분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회사 공장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이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의 얼굴이 평온해지면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눈도 못 뜨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리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신방을 갔던 성도들이요, 다 말씀도 못하면서 그 병실에 가득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다 느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분이 며칠 남지 않은 그 며칠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대로 허락을 해주셨는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좀 뜨고 보면은 귀만 좀 기울여서 보게 되면은 다 보입니다. 그 현상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오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너희가 행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격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들만 사형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오신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번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에 한 번만큼은 이 도전만큼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성경을요 늘 읽고 있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딱 해야 될 일 그 일을 제외하고는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신방 가지고 부르면은 늘 나옵니다. 성경 읽던 거 딱 내려놓고 신방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면 또 성경을 읽습니다. 올해 몇 독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10독째 벌써 성경을로 10독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성경을로 10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권사님은요 지난주에 벌써 10독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와, 이것까지도 가르쳐 드려야 반응을 보이고 그러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지난주에 벌써 10독째를 하고 있습니다. 멍석 깔아놓고 나서 하는 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독 한독 읽어 나갈 때마다 자꾸만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옵니다. 이번에는 이 성경 읽을 때 목사님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보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읽는 순간에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솟아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새로운 감동이 자꾸 오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덧붙이는 말씀,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 한해 계속해서 이 성경 읽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10독 하셨으니까요 올 연말 되면은 아마 그분은 한 30독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결단을 내리시고 그 아픔의 길을 그 큰 결단을 내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이번 일주일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 제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듣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것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는요, 안 하겠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실패했으면요, 그 다음 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주님 부르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성경.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옆에 두고 뭐 하라고요? 읽으라 그랬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이라도 꼭 읽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주보 뒷면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하루에 네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네 장씩만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올해 연초에 제가 성경을 선착순으로 1독을 하신 분 30분들에게 성경을 드리겠다고 제가 광고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매일 조금씩 묵상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에게 위문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여자 청년이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 이 여자 청년들이 다 모여서 너는 이 사람에게 쓰고 너는 이 청년에게 쓰고 해서 지목을 해서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한 여자 청년이 할당이 되어져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거든요. 그 자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사실 이건 제 아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별 내용도 아닌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봉지에다가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제 칠모에다 넣었죠. 칠모 안에 끼워 넣고는요 훈련을 나갈 때마다 그 칠모를 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쉴 때마다 칠모를 벗어서 그 속에 드는 편지를 꺼내가지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사랑에 빠지면요 그게 뭐라고 계속해서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으실 때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은 사모해서 말씀을 막 사모해서 읊조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편 39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는다.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갑자기 불이 내게 임해서 눈물이 나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고 잃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한 번 이상은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을 쓰는 그 시간,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에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해보니까요, 이 기도가 죄악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운전을 해갈 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에 관한 찬송을 막 부르게 됩니다.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꼭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첫째 주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VIP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아직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또 부담을 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더 작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없으면 교회의 기능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교회보다도 먼저 생겨진 교회가요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가정 원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교회에서,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이면서도 집사라는 사실, 장로라는 사실,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다 모이지 못하면요, 자녀들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이라도 같이 둘러앉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봅니다. 이번에 시찰에 수련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럽니다. 후회를 많이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일에 바빠서 자녀들을 늘 집에만 두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여행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언제 나랑 여행 간 적 있어요? 딱 그러더래요.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그러면 지금은요 다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나가 있어서 사모님과 두 분만 지낸다고 그러면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얼굴 대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조금 지나면 내 자식 아닙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대하십시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 자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삐딱하게 앉아있게. 그래도 그 감사한 겁니다. 자세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자세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얼굴 딱 마주 볼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전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TV. 더 줄여 들어가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TV. TV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TV 보는 지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될 프로그램, 그것만 딱 보시고 난 다음에 TV는요, 끄면 됩니다. 계속 켜놓지 마십시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TV 생활을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TV를 봅니다. 언제 보냐면요, 수요일 저녁에 또 목요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거 봅니다. 그거. 근데 사실 목요일은 못 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한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그걸 봅니다. 짧게 보는데요. 한 30분 정도 TV를 보는데 그것만 봐도 야, 정말로 재밌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푹 빠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그게 빠져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TV 충만이 되어서 만나면 야, 그 사람 봤냐고. 어제 TV 충만이 되어지고 TV에 나오는 불륜으로 충만되어져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웬만한 불륜은요, 꿈쩍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번에 성상납 사건이 터졌죠.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윤리를 알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TV 줄이셔야 됩니다. 의외로 TV를 보는 그 시간 5분의 1 정도만 줄이고 그 시간을 말씀을 펼쳐놓고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불이 붙어서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TV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조심. 오늘부터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입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좀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날 실패하게 되면은 또 시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다 잊어먹으셨죠? 제가 잊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기가 티입.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기가 티입. 성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가는 뭡니까? 가정예배입니다. 티는 뭡니까? TV를 지혜롭게 시청하셔야 됩니다. 입은 뭡니까? 요놈의 입입니다. 입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기가 티입.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 때에 주님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